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가자지구의 이스라엘 군사작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 실패로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유엔 수장이 26일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 이후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한 단결 부족은 안보리의 권위를 심각하게, 아마도 치명적으로 손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구성과 작동 방식에서 심각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최근 군사작전을 예고한 인도주의 물자 반입 경로 라파에 대한 전면 공세는 100만 명 넘는 현지 팔레스타인인 민간인들에게 공포스러운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원조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지난 20일 15개 이사국 중 13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을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안도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계획을 제출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군이 가자지구 내 전투지역으로부터의 주민 대피 계획과 곧 있을 작전 계획을 전시내각에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하마스와의 개전 이후 14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린 것으로 알려진 라파 등 작전지역 내 민간인들을 어디로 이동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민간인 대규모 살상 가능성을 우려한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라파는 이집트 북부와 접경한 도시로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물자가 반입되는 경로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라파로부터 북동쪽으로 9km가량 떨어진 가자지구 남부 주요 도시 칸 유니스 내 나세르 병원에 대한 작전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세르 병원에 대한 일련의 작전에서 테러 용의자 약 200명을 체포하고 다량의 무기와 함께 이스라엘인 인질들의 이름이 적힌 의약품 상자 등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와의 공조하에 병원 내 식품, 물, 연료 탱크, 발전기, 의료기기, 분유 공급 등을 지원했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의료시설인 나세르 병원은 최근 이스라엘군의 포위 공격을 막은 뒤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군은 가자 중부 지역 내 하마스 대원 제거와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한 로켓 발사대들에 대한 공습 등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어제 성명에서 팔레스타인인 총 사망자 수가 29,69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가 가자지구에서의 임시휴전을 위한 인질협상의 기본 윤곽에 합의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과 함께 이를 중재해온 카타르와 이집트 두 나라가 하마스와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면서 실제 확고하고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지켜봐야 하며 궁극적으로 하마스가 인질 석방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국가 고위 관리들은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두 번째로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이집트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주 중 카타르 도하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협상에서 하마스는 다른 행성에 있다면서 하마스가 좀 더 합리적인 요구를 할 경우 이스라엘은 인질 협상을 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 지역에서 교전을 계속해온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와 하마스와의 일시 휴전은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와 가자지군의 휴전에 합의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세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남미 국가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남성들을 위한 가족 돌봄 학교를 취재한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의 기사가 시선을 끕니다. 이 학교에서는 아기 이름 부르면서 기저귀 갈고 발진 연고 발라주고 안아서 어르고 머리 받쳐서 세워앉는 등의 방법을 남성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이 아기를 낳는 청년 수강생들 뒤로 마네킹에 또 머리를 묶는 연습하는 청년도 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인 그 2021년에 세워졌다는 보고타 남성들을 위한 돌봄 학교는 가사와 육아를 일임했던 여성들이 가족을 돌보거나 돌보다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남성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의 절망감에서 시작됐답니다. 콜롬비아는 집안일은 여성, 바깥일은 남성 이런 인식이 보통이었는데 코로나로 아내와 어머니를 잃은 남성들이 슬픔을 뒤로하고 아이를 돌봐야 했지만 귀저귀를 가는 것도 물론이고 먹을 것 챙기고 우는 아이 달래서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는 일도 쩔쩔매다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하지만 처음엔 수강생이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그런 곳을 찾는 곳을 터부시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이 학교 수강생으로 점차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대면 수업에 7천여 명, 온라인 강의에 5만여 명이 수강을 했고요. 간병 관련 영상은 16만 명이 시청했을 정도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에 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콜롬비아 여성의 취업이 늘고 또 임금을 남성보다 더 받는 경우도 생겼지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차는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사와 육아 노동에 있어서 이런 불평등은 콜롬비아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나 구직, 교육 수준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여성 빈곤율을 높인다는 결과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요즘은 한 30명 가까이, 30, 40명 가까이 오는데 많을 때는 뭐 50명씩 그렇게 올 때도 있고요. 옷이 없진 않을까요? 이러고 전화하시는데 그런
네, 한국 서울에는요.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장에 구두, 넥타이까지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 있다는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2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5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27일 화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리고 장전 지역이 새벽 한때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개성과 함께 2도에서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가 영하 4도, 함흥은 영하 3도, 원산 영하 1도,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5도, 해산 영하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함흥, 원산 5도, 중강은 영상 4도, 해산 영상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앞바다 쪽만 오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3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었다가 흐려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역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3만여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자지구 라파를 공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의제기를 기각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부터 보죠. 자, 24일이 돼서 이제 22주년을 맞은 거죠, 전쟁을 시작한 지.
그렇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전사자 수를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3만 1,000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사자가 15만 명도 아니고 30만 명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큰 손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전사자는 3만 1,000명, 부상자는 어떻습니까?
네, 부상자 수 공개가 러시아군 계획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지 않겠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크라이나가 이 군인 사상자 숫자를 발표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 사망 전사자 수를 공개했습니다.
이전의 관행을 깨고 이렇게 전사자 수를 발표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러시아가 인용하는 이 부풀려진 숫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갱신된 전사자 수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군인 외의 사망자에 관해서는 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민간인 수만 명이 사망했지만 정확한 수는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그 우크라이나 군 전사자 수는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규모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8월에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군 7만 명이 전사하고 12만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영국 BBC의 러시아어 방송이 이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집계한 바로는 이 4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쪽 피해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러시아도 이번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를 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 사상자 수를 약 35만 명 정도로 추산했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군 18만 명이 전사하고 수만 명이 다쳤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전황과 관련해서 러시아군이 이번 초여름이나 가능하면 또 5월 말에 새로운 공세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면서 자신들도 이런 공세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 우크라이나군이 감행했던 이 대반격 작전의 계획이 미리 이 러시아 쪽에 유출됐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하지만 어떻게 이 러시아 쪽으로 해당 계획이 흘러 들어갔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최근에 동부 전선에서 중요한 전과냈죠.
네,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인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아우디우카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했다는 발표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네.
이게 몇 달 새 러시아군이 거둔 가장 큰 전과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 아우디우카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10km 더 진격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제공하던 군사 지원이 미국 의회의 반대로 중단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이 미국 의회와 관련해 희망이 있고 또 긍정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네.
그들은 우리가 한 달 안에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이 서방 세계 지원에 달렸다면서 이 앞서서 유럽연합 EU가 이 포탄 100만 발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가운데 30%만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맞아서 주요 7개국 G7 정상들도 성명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G7 정상들이 이날 화상으로 만나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고 성명을 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다시 확인하고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G7 정상 중에서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 총리는 직접 우크라이나를 갔죠.
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G스탱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연대한다는 뜻에서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했습니다.
네.
이날 방문에서는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각각 이 우크라이나와 이 방위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특히나 캐나다는 이 협정에 따라서 약 22억 달러 규모의 재정과 군사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에 미국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용감한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들의 자유와 미래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굽히지 않고 싸운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이 50개국 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이스라엘 간 분쟁 관련 소식 보실까요? 지금은 휴전 협상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공격할 것이라는 계획을 다시 확인을 했네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25일 미국 CBS 뉴스와 회견했는데요. 군이 휴전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라파를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라파 공세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면서 완전한 승리가 자신들 목표며 또 목표 달성에 근접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휴전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런 소식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3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협상이 있었는데 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상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 협상 대표단이 26일 협상을 위해서 카타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휴전이 성사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휴전이 끝나면 이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아.
이 네타냐후 총리가 25일 회견에서 이 휴전이 되더라도 뭐 공격이 어느 정도는 연기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라파 지상작전이 시작되면 몇 주 안에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군의 이 라파 공격을 크게 우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집트와 접한 이 라파에 현재 원래 살던 주민들에다가 피난민들까지 해서 140만 명 이상이 몰려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지상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도 라파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인 보호 계획을 먼저 세우라고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25일 이런 미국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25일 미국 M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분명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민간인 보호 계획이 없으면 라파 공세가 진행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아직 그런 계획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라파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죠?
네, 구테우스 총장은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서 이 라파에 대한 전면 공세가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을 위협할 뿐 아니라 유엔 구호 프로그램에 관해 못을 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가 사임한다는 발표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무함마드 슈타예흐 총리가 마무드 아바스 수반에게 26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네.
이날 사임을 발표하면서 슈타예흐 총리는 이 새로운 단계와 도전들이 가자지구의 새로운 현실을 고려하는 새 정부와 정치적 조처를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 이번 팔레스타인 분쟁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의 그 미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자치정부 총리가 사임을 하네요.
맞습니다. 슈타예흐 총리는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의 합의와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팔레스타인 정부의 통치가 확장돼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는 또 우리는 계속 점령군과 대치할 것이며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스포츠 대제전이죠.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ROC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데 자, 관련 결정이 나왔다고요.
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가 23일 지난해 10월에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내린 결정에 대한 러시아올림픽위원회 ROC의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네.
KAS는 IOC 집행부 결정이 합법성과 평등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먼저 IOC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부터 알아야겠군요.
네, 지난해 10월에 이 ROC,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네.
이 결정에 따라서 ROC가 국가올림픽위원회로 활동할 수 없게 됐고요. 또 IOC로부터는 어떤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자, IOC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네, 러시아가 지난해 9월에 이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불법으로 합병한 데 따른 겁니다. 이 ROC는 이 도네츠크, 루한시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이 우크라이나 4개 지역 올림픽 위원회를 자국 조직에 통합했는데요.
네.
IOC는 이게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 UKR의 권리를 침범하고 이 올림픽 헌장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면서 ROC의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러시아 올림픽위원회가 이 부분에 반발해서 스포츠 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ROC가 이후에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 이걸 항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중재재판소 결정에 항소해서 이기는 게 드물다고 합니다.
네. 자, 파리 하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러시아 선수들한테도 제약이 있죠?
네, IOC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지 않고 군대 소속이 아닌 러시아 선수들에 한해서 개인 자격으로 중립단체에 속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단, 이 러시아 국기를 쓰거나 러시아 국가를 연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는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 국적 선수들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네. 앞서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자격 정지와 함께 자금 지원도 중단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중립단체에 속해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려는 러시아 국적 선수들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중립단체에 속해서 출전하는 대부분의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들은 대회에 앞서서 치러지는 많은 예선을 포함해서 지원 면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건
네네.
IOC 지원 계획의 하나라고 합니다.
예. 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스포츠중재위원회 결정에 어떤 반응인가요?
네, IOC는 23일 ROC 자격 정지가 유효하다는 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ROC는 성명에서 이 재판소 결정이 이 민간과 스포츠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라고 반발했는데요. 그렇지만은 항소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파리 올림픽이 이제 한 다 5개월 정도가 남은 건가요? 개막식이 언제입니까?
네, 7월 26일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이 하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대형 경기장이 아니라 이 파리에 있는 센강을 중심으로 한 야외에서 펼쳐지는데요.
네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전통적으로 하던 이 개막식의 입장 행사 대신에 이 만여 명의 전 세계 선수들이 보트 약 100개를 타고 이 센강을 따라 이동하는 이 파격적인 개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요 승부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패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하지만 경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 주지사협회 만찬에 참석해 주지사들에게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의 위원 다수가 기준금리를 조기 인하하거나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먼저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지난 1월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경선에 이어 2월에 네바다주와 버진 아일랜드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초반 경선에서 5연승을 거둔 건데요.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더 견고히 다지게 됐다고 미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경선이 단계 다 뭐 중요했습니다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 특히 관심이 많았죠.
예,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선 경쟁자로 남아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정치적 고향으로 이 헤일리 전 대사의 주요 승부처였습니다.
네.
헤일리 전 대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 이곳에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 사활을 걸고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60% 가까이 득표한 데 비해 헤일리 전 대사의 득표율은 약 40%에 그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날 결과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맞습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곧 지지율에 앞섰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 당일 헤일리 전 대사가 기대했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투표가 마감되자마자 언론은 일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투표 마감 후 곧바로 승리 연설을 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승리라고 평가하고 공화당이 지금처럼 단결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 결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의 득표율을 언급하며 40%가 50%는 아니다.
네.
그렇지만 40%는 소수 그룹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과반 득표는 못했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네.
헤일리 전 대사는 이어 우리는 11월에 조 바이든을 물리쳐야 한다며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내일 미시간으로 향할 것이며 그 다음 주에는 슈퍼 화요일 경선을 치르는 주들로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가리는 경선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27일 미시간에서도 예비선거가 열리고요. 3월 5일에는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 열립니다.
네.
이날은 공화당 전체 대의원 2,429명 가운데 약 36%의 향방이 결정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고요.
네.
또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양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헤일리 전 대사는 적어도 이 슈퍼 화요일까지는 경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트럼프, 헤일리 두 후보가 각각 확보한 대의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47명을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총 110명을 확보했고요. 헤일리 전 대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3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110대 20. 후보의 그 대의원 수 격차가 이미 제법 큰데요.
예. 게다가 앞으로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화당 내부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의 중도 하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중진 의원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지역구로 삼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24일 트럼프 캠프 승리 파티에 참석해 헤일리 전 대사가 빨리 행동할수록 본인에게도 당에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헤일리 대사가 경선 후보에서 물러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자, 승산이 없다는 말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도 헤일리 전 대사가 이렇게 경선 포기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헤일리 전 대사가 충분한 자금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이 몰리면서 정치 자금이 탄탄하다 보니 선거 운동을 이어갈 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대선 결과 뒤집기, 그리고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 총 4건에 대해 형사 기소된 상태고요.
네.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혐의 관련 재판이 다음 달 25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런 수많은 법적 문제를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도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하고 있습니다. 상황 보죠. 민주당 경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확정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한 후보는 딘 필립스 연방 하원 의원 단 한 명인데요.
네.
필립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27일 미시간주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주말 선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을 통해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은 90명인 반면에 필립스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27일에 있을 미시간주 경선이 또 주목을 받고 있나요?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일부 민주당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랍계 미국인 인구가 많은 미시간주에서 경선이 열리는 건데요. 미시간주는 특히 선거 때마다 지지 후보가 바뀌는 경합주입니다.
네.
자,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고요.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예상되는 올해 대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주지사들을 만났다는 소식 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 주지사협회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건배사를 위해 주지사들 앞에선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공화당 소속으로 주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 역시 분열을 줄이고 서로 협력할 것을 주지사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정치가 너무 씁쓸해졌다며 그냥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1972년 연방 상원으로 당선된 후 50년 넘게 정계에 몸담아 왔는데요. 정치 환경이 그새 많이 바뀐 것을 언급한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이 우리는 함께 일하는 전통이 있다. 우리는 지옥처럼 싸우고 또 우리의 요점을 확실히 전달한다며 결국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안다. 목표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그 협력의 마음을 담은 건배사로 한 단어를 내놓았다면서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건배사로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보다 더 낙관적이었던 때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가능성을 위하여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네. 주지사협회 회장인 콕스 주지사 얘기도 들어보죠.
예, 콕스 주지사는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분열에 놓인 국가를 통일한 에이브라햄 링컨 전 대통령 초상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콕스 주지사는 협회가 당파를 넘어 함께 일했던 또 다른 시대, 반대편의 누군가와 함께 나타나는데 정치적 위협이 없었던 시대를 상기시킨다며
네.
우리는 이것을 유지해야 하고 이것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콕스 주지사는 협회장 취임 후 정치적 분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다른 의견 내기, 이 Disagree Better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네.
이날 행사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협력할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콕스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죠.
네.
그런데도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 이해하고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도 했다고요.
예, 콕스 주지사는 주지사들이 주를 이끄는 사람들로서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르는 믿을 수 없는 부담감을 아주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대통령이 내려야 하는 결정을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 역시 그보다는 작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존경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본인과 가족이 매일 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공화당 하원 공화당과 의견 일치 보지 못했고요. 팽팽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둘러싼 이민 정책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등과 관한 지원금을 둘러싸고 하원 공화당과 합의를 보지 못해 법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출안도 합의를 보지 못해서 연방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또다시 셧다운, 즉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등과 만나 정부 셧다운을 피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미국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진 사이에서 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하는 것,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22일 저녁 미니애폴리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1월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수치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강경파인 월러 이사는 이날 발언을 정리한 문서 사본 제목을 급할 것이 뭐가 있나라고 붙였는데요. 이는 하루 전날 발표된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대부분의 FOMC 위원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경우 지난 1년 동안 크게 둔화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반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고금리가 너무 장기화할 때 경제가 둔화하고 잠재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관리는 두 명 정도였던 것으로 명시됐는데요. FOMC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 7명과 지역별 연방 중앙은행 대표 5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중도파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중앙은행 총재는 지난주 1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흔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1월에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왔었죠?
예,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 대비 0.3% 오르며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연간 상승폭은 3.1%로 집계됐는데 3.4%를 기록했던 전달의 12월에 비해선 하락했지만 앞서 시장은 지난달 연간 CPI가 2.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연 상승폭이 전망치대로 2.9%가 나왔다면 연준이 설정한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었을 텐데 여전히 3%를 웃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연방준비제도 월러 이사 발언 계속해서 들어보죠.
네, 월러 이사는 1월 소비자 물가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진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2%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면서도 1월 CPI 지수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더 많은 자료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즉 금리를 인하했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2%에 머물 것이라는 충분한 확신을 갖기까지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른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이사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파월 의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연준 정책을 이끄는 인물인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그림에 대응해 통화 정책을 너무 완화할 경우 있을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과도한 완화는 물가 안정 회복이 진행되는 것을 지연하거나 역행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연방중앙은행의 패트릭 하커 총재도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는데요. 미국 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중심에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 8번째 순서로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In a globally interconnected world, with interdependent infrastructure, threats to one are a threat to all. That's where the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or CISA, leads the effort to strengthen our collective...
미국 국토안보부 DHS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 CISA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CISA가 미국의 사이버 공간이나 물리적 기관시설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주도한다고 설명합니다.
The White House on Thursday warned corporate executives and business leaders to step up security measures to protect against ransomware attacks. The warning follows intrusions at both a meatpacking company and an oil pipeline.
시산의 주요 부서로는 사이버 보안부, CSD, 비상통신부, ECD, 기관시설 보안부, ISD, 통합운영부, IOD, 이해관계자 참여부, SED, 그리고 국가위험관리센터, NRMC가 있습니다. 먼저 CSD는 효과적인 국가 사이버 방어와 국가 중요 기능의 복원력, 그리고 강력한 기술 생태계를 추진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주도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을 방어하고 보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ECD는 비상 대응 요원들과 정부 관리들이 사용하는 통신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ISD는 중요 기관시설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통해 보건력을 강화하고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주요 기관시설을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려는 국가적 노력을 돕습니다. IOD는 시사 업무를 준비, 계획, 관리하며 국가 기관시설의 방위와 보안을 지원하는 역량과 정보 분석과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ED는 시사의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자발적 협력 관계와 참여를 주도하며 공유되는 이해관계자 정보의 부천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NRMC는 국가기관시설의 전략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식별하고 분석하며 이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 시사 수장은 지난 2021년 7월 상원이 인준한 젠 이스털리 국장입니다. 이스털리 국장이 지난해 1월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시사에 승인된 예산은 약 29억 달러였습니다. 또 같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시사에는 약 2,800명이 일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사이버 안보 기관시설 안보국 시사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 서울에는 취업하고 싶은 회사의 면접시험에 입고 갈 양복 정장을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높은 물가 속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무료로 운영한다는 취업날개 서비스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서울 한강 남쪽 사당동에 있는 마이 스윗 인터뷰라는 취업날개 사업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키스 괜찮으세요? 아니면 사이즈 하나 더 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마음에 드세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입고 온 바지랑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서 라인이 들어가서.
그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의 자켓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 네. 취업 날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청년이 대여할 정장을 여러 벌 입어보고 자기 몸에 어떤 게 더 맞는지 살펴봅니다. 대여업체 직원도 디자인과 치수를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먼저 취업날개 서비스를 진행하는 마이스윗 인터뷰 사당점 김수현 차장에게 신청 방법부터 들어봅니다.
고객님들이 오시면 서울시 취업날개 통해서 예약이 되셨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협약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어떤 지자체를 통해서 오셨는지 접수를 해주시고 그 전에 이용하신 적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다 데이터가 지금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드리기도 하고 처음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옷을 처음부터 다시 다 세팅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할 때는 면접에 관한 서류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대여업체에서는 언제 면접을 보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여 서비스를 돕고 있는데요.
취업날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언제 면접이 있는지 취업날개 서비스에 그 서류를 올리셔야 예약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이제 예약 확인을 합니다. 아, 이분은 언제 면접이 몇 시 있구나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그 지자체별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 승인을 받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면접이 언제 있는지 저희가 확인이 다 된 상태에서 옷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갑자기 면접이 잡히셨다거나 아니면 승인을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데도 조금 뭐 이렇게 거주 그 증빙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래서 갑자기 면접이 잡히신 분들은 그러니까 유료비를 내시고 이용을 가능하십니다.
이곳에서는 면접에 필요한 정장과 구두 또 넥타이, 벨트까지 한 번에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의 정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요즘 또 기업에서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색깔 있는 정장을 입으시거나 아니면 바지로도 많이 입으시고 예전에는 이제 검색 그냥 치마 정장을 여자분들을 많이 입으셨다고 하면 요즘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직업에 따라 조금 색깔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스튜어디스 면접을 보신다거나 하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다양하게 옷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켓, 스커트, 바지나 블라우스 이렇게는 구두까지는 이제 저희가 대여를 다 하는데 이제 귀걸이라든지 스타킹이라든지 요거는 좀 대여가 어려워요.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누가 입었다가 했던 거 하기가 좀 그래서 그거는 구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취준생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공을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매도 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을 위한 의상이기 때문에 이용객에게 잘 어울리고 또 자기 옷처럼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대여업체 직원들도 함께 돕고 있었는데요. 장진일 사원입니다.
보통 고객님 원하시는 거 찾아드려서 이제 드리고 이제 본 다음에 바로 드려요. 복잡한 절차는 크게 없고요. 원하시는 디자인이랑 사이즈 맞는 거 보고 드리고 조금 뭔가 안 맞는다 싶으면 조언 같은 거 좀 해드리고요. 핏이 조금 뭐 안 맞는다든지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입고 오신 바지랑 안 어울리시면 이제 좀 뭔가 안 어울린다 이제 톤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또한 대여업체의 한쪽에는 의상관리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직접 세탁하고 손수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김수현 차장입니다.
세탁도 여기서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저쪽에 걸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 다림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미가 전문 세탁소에서 쓰는 다리미로 해가지고 일반 그냥 가정용 그 다리미하고는 틀리죠. 훨씬 옷을 대여를 해나가시고 반납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도 세탁도 하고 다림질도 하고 구두도 닦고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좀 찝찝할 수도 있고 좀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두 같은 경우는 거의 밑창까지 다 닦아서 나가는 편이고요. 속에도 다 탈취제도 뿌리고 한 번 나갔다 들어온 옷은 무조건 다 세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장 입을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입는 것도 어색해하고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핏도 잘 모르겠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상반기 취업 시즌이 돌아옵니다. 보통 상반기는 3월에서 4월이 가장 활발한데요. 그럴 때는 하루에 몇 명이나 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요즘은 한 30명 가까이, 3, 40명 가까이 오는데 지금 2월 달이기 때문에 3, 4월, 이제 5월,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을까지는
꾸준하게 좀 더 많고요. 많을 때는 50명씩 그렇게 올 때도 있고요. 그런 시즌에는 확실히 손님이 많이 늘긴 하죠. 가끔 전화하시거든요. 옷이 없진 않을까요? 이러고 전화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예비로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도 아, 이때는 얼마큼 많이 올 것 같다. 옷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취준생분들 나이가 들쭉날쭉해요. 20대 초반분도 계시지만 뭐 중반, 후반도 있고 30대 초반분도 계시기 때문에 연령대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도 남성 이용객이 면접 정장을 대여했는데요. 평소 SNS를 통해 이 대여업체를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갑자기 잡힌 면접 일정에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면접을 보라고 연락 온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당장에 양복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시스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찾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아, 뭐 그렇구나 싶었는데 막상 제 상황이 되니까 되게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면접 의상에 맞게 일단 블랙보다는 네이비 계열로 추천을 해주셔서 추천하신 대로 입고 가려고 합니다. 직원분이 눈썰미가 좋으셔서 사이즈 미스 없이 그냥 바로 입었던 것 같아요. 지점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고 앞으로 청년이나 이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취업 날개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후 8년간 지속해서 이 지점을 늘려가고 있고요. 지난 2023년에는 5만 5천여 명의 청년들이 이용했습니다. 대여업체인 마이스윗 인터뷰에 김수현 차장도 많은 청년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이용객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셔서 대여를 하셨는데 서울시 주무관이 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지자체 주무관님이 되셔서 저희 매장을 다시 방문하실 때 그때 정말 깜짝 놀라죠. 저 여기 와서 면접 볼 때 옷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자체 주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 다시 오시기도 하고 협약이 되거나 하면 실사 나오시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기자분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다 해서 취재 나오신 적도 있어요. 취업됐다고 너무 좋다고 반납하실 때 막 기분 좋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아, 되게 보람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날개가 되어주는 곳. 김수현 차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취업 날개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하길 바랬습니다.
면접 보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조금 많이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니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많이 와서 이용하셔서 입어보신 다음에 많이 합격을 하시는 게 가장 저희가 보람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취업이 잘 돼서 저희 취준생분들이 조금 덜 힘들게 하는 게 저희가 가장 큰 보람이고 가장 큰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면접 보실 때 편안하게 저희 매장 오시면 저희가 옷 잘 챙겨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오십시오. 면접 잘 보시고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현장에는 당일 면접이 있어 이곳을 찾는 청년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채민 씨와 정보경 씨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되게 면접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맙죠. 정장이 비싸니까 그런 거 부담도 덜하고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블라우스랑 자켓 그리고 바지 되어 있어요. 저 오늘 봐요. 이제 보러 가야 돼요. 그 전에는 모의 면접 한번 봤었는데 본 면접은 오늘이 처음이죠. 저는 응급구조학과라고 따로 있는데 응급구조사로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붙겠다는 마음으로 해야죠. 너무 무겁지 않게 처음이니까 잘해도 못해도 그냥 하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화이팅!
저는 미리 사둔 옷이 있었는데 수선을 맡겼는데 이제 일정상 못 입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당일날 가져갈 수 있어서 네, 저도 이용하게 됐어요. 제가 오후에 면접이 있어서 이따 면접 때 입고 갈 상의랑 블라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대다로 면접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도 다른 후보자들이 옷을 입고 왔을 때 첫 이미지가 되게 잘 입고 오셨다 아니면 그래도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저도 받았기 때문에 그 면접 의상도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악구가 거의 2030 세대가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체감을 못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용함으로써 그래도 청년들 위해서 그래도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구나 이제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엄마 아빠 잘하고 올게요.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내 기억이 맞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Can I have my book back?
I gave it to you last month, John.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you brought the book, but you asked me if it was okay to loan it to David, and I said yes. And now that I think about it, I don't recall you ever returning it.
Really? I distinctly remember giving you the book.
No, you gave the book to David.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we had a conversation about it, and you said he wanted to read it.
Are you sure? I don't remember giving it to David.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I even reminded you to ask him to return it once he's done.
잔이 빌려간 책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지난달에 돌려줬다고 대답을 하니까 잔의 기억으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you brought the book, but you asked me if it was okay to loan it to David, and I said yes. And now that I think about it, I don't recall you ever returning it.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내 기억이 맞다면,
you brought the book,
당신은 책을 가져왔어요,
and asked me if it was okay to loan it to David,
그리고 데이빗한테 빌려줘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and I said yes,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we had a conversation about it, and you said he wanted to read it.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내 기억이 맞다면,
we had a conversation about it,
우리는 이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You said he wanted to read it.
당신은 그가 이것을 읽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I even reminded you to ask him to return it once he's done.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내 기억이 맞다면,
I even reminded you,
나는 심지어 당신에게 일깨워주기까지 했어요.
To ask him to return it once he's done.
다 읽으면 돌려달라고.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자, 오늘 표현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내 기억이 맞다면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Can I have my book back?
I gave it to you last month.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you brought the book, but you asked me if it was okay to loan it to David, and I said yes. And now that I think about it, I don't recall you ever returning it.
Really? I distinctly remember giving you the book.
No, you gave the book to David.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we had a conversation about it, and you said he wanted to read it.
Are you sure? I don't remember giving it to David.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I even reminded you to ask him to return it once he's done.
내 기억이 맞다면,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if memory serves, if my memory serves me correctly, if I recall correctly, if I'm not mistaken, if I'm not mistaken, I seem to remember, if I remember correctly, to the best of my ability to recall,
내 기억이 맞다면,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my book back?
I gave it to you last month.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you brought the book, but you asked me if it was okay to loan it to David, and I said yes. And now that I think about it, I don't recall you ever returning it.
Really? I distinctly remember giving you the book.
No, you gave the book to David.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we had a conversation about it, and you said he wanted to read it.
Are you sure? I don't remember giving it to David.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I even reminded you to ask him to return it once he's don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내 기억이 맞다면
If my memory serves me correctly.
제가 기억하기로는
If I remember correctly.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기억이 맞다면 이런 표현 영어로 배워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